사도행전 66번 메시지. 바울의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32번째.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와 교회 생활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5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것인데, 거기서 누가는 유대교와 로마 정부와 교회 생활의 그림을 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가 거절됨. 24장 27절에 따르면 2년이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고 말합니다. 보르기오 베스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벨릭스의 후임자였습니다. 25장 1절부터 26장 32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벨릭스의 후임자 베스도에게 넘겨진 것을 봅니다. 25장 1절부터 3절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을 간청했음을 봅니다. 2년 전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데려오는데 470명의 군인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데려오기를 청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속히 떠날 것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소하라 하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5절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부적당한, 잘못한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메시지들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로마의 정치가 부패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은 매우 강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정치인들은 부패했을지라도 여전히 법을 주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을 요청받았을 때 그러한 행동이 로마법을 따른 것인가를 고려했으며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함. 우리는 주 예수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핍박자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여 그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지적했습니다. 25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6절과 7절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니라. 그가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소하나 능히 증명하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5절에 있는 베스도의 요구에 응했음을 봅니다.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함에 있어서 바울은 사실상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유대의 법이나 로마의 법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변호하여 말하기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노라. 가이사에게 항소하기를 원함. 바울을 다룸에 있어서 베스도는 여호와 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기를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25장 9절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느냐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로마 정치인의 또 다른 부패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로마 정치인들의 삐뚤어짐을 봅니다. 바울은 지혜로웠으며 베스도의 간교한 제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가이사의 재판자리라는 바울의 말은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를 의도했음을 베스도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내어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기와 16절에 모두 호의로 그들에게 허락할 수 없나이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상소한 가이사는 가이사 네로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변호를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상소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베스도가 그를 부당하게 취급함으로 인해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의 사역의 노정을 끝마치기 위해 그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간증의 전진을 위해 로마에 가보려는 바울의 갈망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상소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유대인의 음모로 인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후기에 8서신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로마에 상소하기 전에는 오직 6서신들, 즉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만을 썼습니다. 그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쓴 것은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된 동안이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히브리서를 쓴 것은 첫 번째 투옥 후였습니다. 그 후 그는 두 번째 투옥된 동안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만일 바울의 후기 8서신들이 없었다면 거룩한 계시에 얼마나 큰 부족이 있게 되고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했겠습니까? 그가 상소한 것은 주님의 역사에 큰 유익과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평의회와 상의하고 말하기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기서 평의회는 영지의 총독이 선임한 평의원이나 배석 판사들로 구성된 로마 영지의 평의회입니다. 총독은 흔히 그들과 함께 바울의 상소 같은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왜 바울은 감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데 있어서 그처럼 강했습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강했던 이유는 한 사람의 로마인으로서 그가 로마의 법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의 법에 상소했을 때 베스도가 이 상소를 수락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로마의 정치인들은 부패했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근거를 주는 강한 법을 로마 정부는 갖고 있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16장에서 바울은 그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하니 부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후에 바울은 채찍질 당하고 신문받으려 할 때 곁에 섰는 백부장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로마 사람입니다 하니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로마법이 로마 시민된 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법은 어떤 사람에게도 로마 시민을 그릇 대우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25장에서 바울은 로마의 법에 따라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넘겨짐. 25장 13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의 소송은 아그리파 왕에게 넘겨졌습니다. 13절은 며칠이 지난 후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은 갈릴리 북쪽과 동쪽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로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12장에는 헤롯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그리파와 함께 온 버니게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와 자매였습니다. 그 여자는 또한 아그리파의 누이로서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건 역시 로마 정계의 정치인들의 부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그리파의 신분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하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드루실라는 24장 24절에서 유대 여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아그리파가 종교 안에서는 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에게 유대 종교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5장 19절에서 베스도는 아그리파에게 바울과 유대인들에 대하여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소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스도가 유대교를 말함에 있어서 신중했음을 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소송권을 아그리파에게 넘겨 그것에 대하여 그와 함께 의논했지만 사실상 이 소송은 아그리파의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하여 유대를 통치했으며 아그리파는 또 다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척이었으며 서로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파가 베스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가이사랴에 왔을 때 베스도는 바울의 소송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우리는 25장 13절부터 22절을 읽을 때 로마 정부의 공직자들인 베스도와 아그리파가 바울의 소송권을 놓고 놀고 있었음을 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파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 함을 고소한다고 말했을 때 베스도는 단지 말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파에게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령하였다고 말한 후 아그리파는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바울에게 들으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베스도와 아그리파 사이의 대화를 살펴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로마 정치인들이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은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 있게 차리고 와서 천부장들과 도시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공청회장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고 말합니다.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온 방식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지적합니다. 또다시 번이게에게는 아무런 명칭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왕비였는가 아니었는가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는 단지 그들이 크게 위험있게 차리고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끌려온 후 베스토는 아그립바 왕이여, 또한 우리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당신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기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살펴보니 주결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뢸 것이 없으므로 신문 안 후 상신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여러분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6절에서 여러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대명사는 복수로 되어 있으며 참석한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러자 아그립바는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으며 바울은 아그립바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행전 25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처했던 상황의 그림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종교 안에 있는 종교인들과 로마 정치인들과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달랐습니다. 이 그림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산 사람이었음을 계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를 증인으로 간주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26장 16절에 따르면 주님은 바울을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상 그의 모든 변명함에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는 바울이 그분에 관하여 진지하게 증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산 간증으로서 바울은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 정치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 여러 장들에 있는 사실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었음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곧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 정치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나약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에게서 네 번째 부류를 봅니다. 이 부류 안에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산 사람으로서 홀로 서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전파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인 생명을 살았습니다. 이 어떠한 영광인가? 어떠한 승리인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산 것은 주님에게는 어떠한 유익이며 사탄에게는 어떠한 수치인가? 원수의 활동의 중심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산 사람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울 안으로 들어가 그를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을 번식하셨습니다.